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인 약속의 땅의 입성과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훌륭한 지도자가 지녀야 할 특징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지도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지도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은 문자 그대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기록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위한 땅을 주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3장, 15장, 그리고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반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 23장에서 그들의 자손에게도 역시 이어졌으며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하신 지 500여 년이 지난 여호수아 1장 4절에서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의 그때에 약속의 땅의 경계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설명되었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때로부터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그 순간까지의 기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 그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며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모든 세대로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배경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 17절에서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의 첫 번째적인 아말렉을 대적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린 시절이나 그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전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이끌고 대적하여 민족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성경 안에서 순종이 온몸에 깃든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12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의 인생과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아멘.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집트로 돌아간다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신감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나 그들의 군사력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거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는 백성의 본보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주 극명하게 소수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기로 결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의 경로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무런 근거나 조짐 없이 모세를 잇는 다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책임과 기대가 몰렸을지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라는 매우 위대한 지도자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모든 율법을 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곳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을 덮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던 자가 모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였던 그의 전임자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해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의 전임자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겨진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자리를 대신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택하신 자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호수아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통해 여호수아가 받은 영향에 대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지 말아라.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모세를 대신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모세 아래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삶 속에 마주한 수많은 위태로운 순간들을 함께 보고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선택되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겪은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그가 아론이나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닌 여호수아를 데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크게 노하여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그를 따라다녔고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실 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맞게 그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전에 수많은 기간 동안 다듬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며 적절한 배움이나 훈련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준비는 반드시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과 상황 아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역자들로 보내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역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이고 그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실 것은 여호수아가 있는 힘껏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 지도부의 과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정하시며 그에게 그 땅을 정복하며 그곳에 살아라 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분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였는지에 대해 배웠고 그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땅,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은 간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산이 많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요새화된 성에 사는 여전히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사는 그들의 적들에 비교하여 여전히 그들보다 강해진 것도 수가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아마 이때쯤 다들 매우 피곤해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큰 격려와 쇄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여기서 모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확신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모세가 사역했던 시절에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그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순탄하리라는 위안을 주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민족을 이끄는 동안 그는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였습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고 행복하여 마치 랄랄랜드에서 행복이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과 같았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마저 이 백성들에게 노를 발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확신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의 길에 다가올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가올 모든 일들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이러한 확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홍해를 건너가라 명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이 나옵니다. 이 9절에서 같은 명령이 세번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이 땅을 정복했으니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 맹세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지하는 자립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전 9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여기서의 여호수아의 강함과 담대함은 모세가 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주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해왔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마법의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명령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에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조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그를 따라가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종 이 구절의 잘못된 해석은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적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제 민수기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는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새로운 개척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래서인지 기독교인의 성공적 리더십을 위한 주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구절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명령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7절에서 이 율법은 모세에게 맡겨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율법은 토라를 번역한 단어이고 이것은 성경의 1005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그들의 왕들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모세의 율법에 관한 수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Reformation Bible College의 초대 학장이자 목사였던 R.C. 스퍼는 에스퍼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따르면 17장 18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드시 율법책을 필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이끌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책을 묵상하여야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율법책에 대한 순종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가 어떻게 이 책을 써서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맡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인용을 마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도 율법책은 여전히 성경의 5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예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성경은 타냐흐로 알려져 있었고 그것은 크게 세 부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토라, 즉 율법과 가르침의 부분과 선지서들로 구성된 네빔, 그리고 시편과 문학작품들로 구성된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각 부분의 첫 글자를 따서 TNK라고 표기되었으며 타냐흐라고 발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구약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의 첫 5권, 즉 토라가 모세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가 쓴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성경의 첫 5권을 썼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던 40년의 기간 중에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책이 가리키는 것은 성경의 5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주요 명령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입에서는 율법이 떠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 대한 존 칼빈은 매우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칼빈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눈이 아닌 그의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입이 얼굴 전체를 가리키는 대유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내가 확실컨대 입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득을 위해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여호수아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명령받았으며 그가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 율법을 낭독할 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대로 그의 백성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할 책임이 지어졌습니다. 앞서 배운 바대로 이 율법은 글로 쓰여진 성문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옷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이 명령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명령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의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연설에서 그는 자기 백성들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지 말라. 아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만 했습니다. 매우 자주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성경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자기를 비우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인지 활동입니다. 성경 용어 사전은 묵상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선택된 정보에 대하여 깊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 낮은 톤으로 읊조리며 어떤 것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평온을 얻기 위해 마음을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야 했으며 그 말은 그가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 2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단어이며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자들인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것을 설교하며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따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설교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이해 없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묵상한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묘사는 시편 1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서 그 절정을 맞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호수아의 우선순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무기들을 모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투기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군대들을 더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매우 강직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익숙한 여호수아의 타고난 성향은 군사력의 증강의 마음이 더 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더 안심되고 평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성공과 번영은 그와 그의 백성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의무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될 것이라는 점도 말해줍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마저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그럼 무슨 이유로 그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됐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귀에 많이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보다 더 귀하고 완벽한 예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 십자가에 죽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형통과 성공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정복이라는 맥락에서 그 형통과 성공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7절의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너희는 형통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여기서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쓰인 형통함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여정 가운데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개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줄 열쇠와 같은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상화의 과정의 일부이며 그리함으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안에서 아주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8절 또한 7절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멘틱 도메인 성경 영어 언어 사전에는 형통하다라는 본래의 의미는 권력이 생기는 것, 강해지는 것, 강력한 힘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힘을 한 대 모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의 거주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공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7절의 형통을 위해 사용되는 단어와 실제로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하신 맥락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그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형통과 성공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 놓였던 도전이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지도력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복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부족들과 가족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것을 감독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진정으로 강조되는 사실은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리더십은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되는 사역지는 자신의 가정이라는 것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해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족을 향한 사역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신령한 지도자의 표본입니다. 그의 군사적 통솔력 때문에 그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불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지도자적 자질 때문에 그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신령한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라고 명해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